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12월 29일 수요일 함께 노력함.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향해 사도는 무엇이라고 조언하였는가?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엘리야가 그의 좌절에서부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열왕기상 19장 5에서 18절을 읽어보라. 당신의 종 엘리야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갈멜산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감동적이다. 왜냐하면 좌절에 빠져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곤란한 처지에 빠진 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돌보심과 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 몇 가지 일을 행하셨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셨다. 그에게 음식을 주시고 쉬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동굴 안에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를 책망하셨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어떻게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지를 그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할 일을 주셨고 당신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확신을 주셨다. 히브리서 2장 1절, 3장 12에서 14절, 5장 11에서 6장 3절, 10장 19절에서 25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신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는가?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 우리는 독자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힘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바울이 그들에게 준 몇 가지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다. 바울이 강조하는 한 가지는 동료 신자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돌아보라는 것이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자를 방문하여 돌보라고 제안하는데 이것은 동료 신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뜻이었다. 사도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기억하고 후하게 대접하라고 이야기한다.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한다. 바울은 그들에게 떠내려가는 상황에 처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며 믿음을 이해하는 일에 성장하라고 격려했다. 바울은 또한 교회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요약하자면 바울은 그들이 함께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한 일에 힘쓰라고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께서 하늘 성소에서 그들을 위해 행하고 계신 일들에 관해서도 강조하여 이야기했다. 교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을 때 하셨던 것과 같이 지친 초대교회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랑으로 권면하고 용기를 주었다. 묵상. 바울이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었던 권면의 말씀들 가운데 오늘 우리 또한 실천해야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적용. 혹시 그대 주변에 재림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한 형제 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교회에게 맡기신 사업. 하나님은 교회에 빛을 발하는 사업과 사랑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업을 맡기셨다. 우리의 사업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저희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혼들을 격려하고 이끌어 구주께로 인도해야 한다. 증언보감 3권 61.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저의 삶의 길잡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구원을 생각할 때에 저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에 대하여 저희들이 또 주님의 말씀을 펴서 답을 얻겠사오니 주님 친히 가르쳐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배우고 실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질문이 우리 모든 생각과 행동의 동기가 되도록 성령께서 늘 일깨워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침례 요한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루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신을 따르는 침례 요한의 이 두 제자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 두 제자는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외적인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단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라고 외쳤을 뿐입니다. 외적으로 놀랍게 하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가 예수님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두 제자는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에 가서는 많은 사람이 침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고 말하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거나 현실적으로 유익을 얻는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를 때 더욱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 속에서 참 증인들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행위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을 찾는 많은 이들의 주요 동기와 목적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 것을 생각하면 참 기별자들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보시는 기쁨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현실적인 필요나 유익에 있기보다는 또는 외적으로 나타난 어떤 놀랍고 기이한 현상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된 존재와 신분과 사명에 관한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던 장면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그분으로부터 직접적인 증거를 받고자 그분에게 요청했을 때입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께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대답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병을 낫게 해주시고 떡을 주시고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직장만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제자들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왜 그들이 예수께서 어디 계신지를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들은 예수와 더불어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산상보훈 131쪽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최초의 제자들은 그분과 길가에서 몇 마디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시대의 소망 138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길가에서의 잠시 동안의 면담으로는 그들이 바라던 것을 받을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와 따로 만나서 그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 듣기를 원하였다. 그날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선생님인 침례 요한의 말을 들음으로 시작된 예수께 대한 이해와 또 그의 말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서 시작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 확실해지고 확고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과 안드레는 믿고자 하는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발 아래서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예수께서 머무시고 계시던 집에 가장 귀한 기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날 주님과 함께 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 교사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에 들었던 성령의 부르심을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산상보훈 131쪽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밀접한 교제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중계로 하여서만 말씀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90쪽에 선지자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경험은 나의 경험이 돼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아련실로 영접해 드리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펼 때 우리는 특별한 초청에 의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매일매일 성경을 펴실 때마다 주님과 더없이 밀접한 교제와 또 친교를 나눔으로 우리 자신도 기쁨의 충만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번째 장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과 그날 함께 거했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본문 38절과 41절에서 우리는 예수께 대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과 호칭이 크게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날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랍비어라고 예수를 부르던 이들이 이제는 그들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신분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 그분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경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살아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함께 거하는 동안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교제와 대화가 이루어졌기에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인식과 또 믿음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41절에서 그들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또 45절에서 안드레와 베드로의 증거를 받은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과 함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사명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풀어주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고 확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례 요한의 말 때문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과 함께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연구함으로써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외적인 기적과 놀라운 표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새로운 신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두 제자가 현실적인 축복의 약속을 기초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거처가 얼마나 검소하고 또 단순하고 누추하기까지 했을까요?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세상에서 부나 명예나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누추한 그분의 거처는 예수께서 오시리라 예언된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로지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 두 제자를 볼 때 예수님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와 신분, 사명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자신과의 관계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약에 예언된 그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단지 랍비나 선지자로서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오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인 거죠.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주요, 그리고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그것은 그분을 먼저 믿게 된 자들이 가족을 주님께 데리고 오고 친구를 데리고 오고 이웃을 그분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아니었겠습니까? 침례 요한을 통해 그의 두 제자 곧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께 나왔듯이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인도되어 나아오고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 빌립이 예수님께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이 예수께 나아오는 과정을 보시는 그분 얼굴에 가득한 기쁨의 미소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들은 모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난 후에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 일을 만났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자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보게 되는 그분의 영광,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모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구원하시는 여호와임을 굳게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이와 같은 전도의 과정을 생각할 때 예수에 대한 우리의 증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께 대한 우리의 증거를 통해 우리의 모든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이웃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원을 받음으로 그분의 기쁨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함으로 근심하거나 고민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하더라도, 아니 단 한 가지만으로도 주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의 말보다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확신하고 또 확증함으로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우리 주님을 크게 기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만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사업의 선구자들. 나는 우리에 대해 불평을 품게 하고 불만을 토하고 흠을 잡고 시기한 이들의 슬픈 경험과 본이 그대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을 통해 그대들이 경고를 받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마음속의 비밀을 공개하실 것임을 보게 되었다. 그대들의 불신과 의심과 시기심이 드러나고 그대들의 약점들이 폭로될 것이며 그리하여 만일 그대들이 원한다면 그것들을 보고 자신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대들이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수고에 손해를 끼치는 저들의 견해와 인상들을 모으기 좋아하는 것을 보았다. 마치 모세를 저들의 지도자로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불평꾼들처럼 어떤 이들은 이런 일에 대해 다른 이들은 저런 일에 대해 흠을 잡았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마땅한 만큼 보수적이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노선에 대해 비난했다. 우리는 해야 할 만큼 백성을 즐겁게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우리는 너무 명백하게 말했고 너무 예리하게 견책했다.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화이트 자매의 옷에 관해 말을 했다. 어떤 이들은 화이트 형제가 추구하는 길에 대해 불만을 표했으며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이 떠돌아다니며 그들의 길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비난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한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의 말을 부지런히 책에 기록했는데 그 기록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느라 노쇠해 버린 화이 부부를 정죄할 거리를 부지런히 찾았다. 어떤 이들은 화이트의 증언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비헌신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다. 견책의 증언들이 그들의 허영과 교만을 제지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감히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유행과 교만으로 끝없이 치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저들 자신을 시험하고 그들의 진정한 성격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수년 전 나는 메인 주 파리에서 일하는 것과 동일한 정신을 아직도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결코 완전하게 고쳐지지 않았다. 그것은 잠들기는 했지만 죽지는 않았다. 굳은 결의를 가지고 불평과 반역을 꾀하는 이 정신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수년간 따라다녔던 이 사악한 정신에 언젠가 물들었던 여러 사람들 속에 열매를 거두었다. 에이 자매여, 그대는 어느 정도 이 정신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대의 견해와 감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받았다. 거룩한 채 안은 불신앙이 점점 씨 자매의 마음속에서 자라났으며 이제는 그가 이것을 벗어버리고자 해도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하는 모든 영향력을 거부하며 메인주에 있는 디 형제와 그 외의 사람들을 광신주의적 기만 가운데 오랫동안 사로잡았던 동일하게 단호한 이 정신은 그곳에 있는 이 마음에 강력하고도 기만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그 동일한 영향력이 그대에게도 미쳤다. 그대는 원수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용하고 단호하고 굴복할 줄 모르는 기질의 사람이며 만일 잘못될 경우에 이 자매가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벌어질 결과보다도 더 큰 정도로 동일한 결과를 그대의 영향력을 통해서 거두게 될 것이다. 의심, 질투, 불신 등의 감정이 여러 해 동안 그대의 마음속에서 세력을 얻었다. 그대는 견책을 미워한다. 그대는 매우 예민하며 견책받는 누구에 대해서든지 즉시로 동정심이 일어난다. 이것은 거룩한 감정이 아니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고무된 것이 아니다. 에이 부부여, 비난과 불평의 이 정신이 그대들 속에서 개발될 때에 이것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 자매와 그의 남편의 생애에 저주를 안겨준 불만, 시기심, 불신의 누룩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일할 것이며 그 정신은 전혀 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발전되기까지 나는 침묵해야 하는데 이는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A 형제의 수고에 괄목할 만한 성공이 따르되 만일 그가 철저히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임을 나는 보았다. 그는 다른 이들의 지위와 수고에 대해서 타당할 만큼의 존경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는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긴다. 나는 화이 부부의 수고와 관련해서 시험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임을 보았다. 우리의 사업은 특별한 사업이며 일터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 어느 누구의 일과도 다른 성령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교리의 봉사에 국한된 봉사를 하는 목사들을 우리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지 않으며 또한 오직 그들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신다. 우리 각자는 어떤 점에서 독특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내적 생애의 비밀과 숨겨진 죄들을 내게 공개하기를 기뻐하셨다. 과오들을 견책하고 숨겨진 죄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달갑지 않은 의무가 내게 지워졌다. 감히 다른 이들은 존재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을 견책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을 때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 속에 자연적인 감정을 건드리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마음을 낮추고 회개와 고백으로 저들의 죄를 버리는 반면에 다른 이들의 마음 속에서는 증오가 일어났다. 그들의 길이 질책을 받을 때 그들의 교만심은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당신의 미약한 종을 통하여 자기가 빠진 위험과 죄를 보여주심으로 과오들을 고치는 일이 너무 늦어지기 전에 그것들을 내버릴 수 있도록 자기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는 대신에 화이자매가 그들을 해치는 자라는 생각을 받아들인다. 어떤 이들은 누가 이것들을 화이자매에게 말했을까라고 의문을 품기를 잘하며 내게 그 누가 당신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주었는가 라고 묻기까지 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렇다, 정말 그렇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의 의미는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잘못을 폭로했는가이다. 미래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좁아터진 마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려고 애쓰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증언들을 왜소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러한 모든 질문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으로 취급하겠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성소와 인간 역사는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인간의 역사를 성소를 중심으로 본다면 대체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성소 건축의 명령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소는 이 지상에만 있었나요? 아니면 하늘에도 있었나요?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에 최초로 만드신 원초적인 성소는 언제까지 존재했나요?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연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의 인간 역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드려야 했던 제사와 그 제사를 드리던 공간인 성소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연금을 두어 설치하셨던 매우 간소한 구조의 제단, 즉 원초적인 성소 또는 원성소와 함께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원초적인 성소는 노아 홍수가 있기 직전까지 그곳에 있어서 인간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성소 역사의 흐름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인간의 역사를 성소를 중심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초적 성소시대,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 두 번째, 제단 성소시대, 노아로부터 모세까지. 세 번째, 회막 성소시대, 모세로부터 솔로몬까지. 네 번째, 성전 성소시대, 솔로몬으로부터 에레미야,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시대까지. 다섯 번째, 성소가 없던 시대, 에레미야 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여섯 번째, 재건 성전 시대입니다. 스룹바벨부터 헤롯 때까지, 제2성전 시대, 스룹바벨 성전 시대입니다. 일곱 번째, 개축 성전 시대입니다. 헤롯으로부터 AD 70년까지 헤롯 성전 시대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하늘 성소 시대, AD 70년부터 재림 때까지입니다. 성소 건축의 명령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19장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지상 성소를 건축하실 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에는 성소 건축 명령과 함께 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게 하신 목적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성소라는 특별한 구별된 그 공간을 마련하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바 저 위대한 성육신의 의미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소 건축과 도성 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의 목적이 동일함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사용된 언어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소 건축 명령에서 거할 이란 동사의 히브리어 원형이 샤칸이고 예수님의 성육신 묘사에서 거하심에란 동사의 헬라어 원형인 스케노우입니다. 이 두 단어는 비록 서로 다른 언어에 속하지만 외형적으로도 분간되고 발음상으로도 뚜렷이 나타나듯이 동일한 자음 배열을 가지고 있는 동계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동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바는 구약의 성소와 신약의 그리스도가 한 가지 목적,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한 목적을 성취하셨다는 것과 따라서 성소는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소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소가 여러 가지 점으로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표상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인식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공적인 생애 동안 첫 유월절에 에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분은 성전 안에서 난잡한 매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의분에 찬 음성으로 꾸짖으시며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다듬은 음성으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근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물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참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보도하는 요한은 부언하기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했습니다. 성소 또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인간 구속의 도리가 충만해 있습니다. 일찍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63편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우리의 성소이신 여호와란 어떤 의미일까요? 에스겔서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 에스겔서 11장 16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기 위한 거처 또는 처소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 또는 현존이라는 뜻으로 그분 자신과도 동일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원초적인 성소는 노아 홍수가 있기 직전까지 그곳에 있어서 인간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상의 성소가 영영 좌치를 감추게 되자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정신적 지주와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라는 편지서를 통하여 참되고도 영구한 성소가 하늘에 있으며 그곳에서 크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만이 아니라 하늘에도 성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성소 또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인간 구속의 도리가 충만해 있습니다. 오늘 성소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러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